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수넴 여인과 엘리사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절수는 약 29절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분량과 따지면 아주 극히 짧은 그런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양한 말씀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과 환대, 인간의 고통과 믿음의 문제, 그리고 기도. 또 본문 속에서는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의 분량은 짧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결코 짧은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뜻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주인공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수넴 여인이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그 주어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속에 진정한 주어,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 사랑, 은혜를 충분히 담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무대는 수넴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중간쯤 되면 그 사해가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 그 옆에 아주 비옥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야 주변에 수넴이 위치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들과 함께 불을 내리쏘서 누가 참신인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 갈멜산 남동쪽 약 24km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스라엘 성에서 북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거주하는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는 엘리사가 주로 거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서승 엘리야와는 다르게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멜산과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인 수넴을 매우 빈번하게 그렇게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본문을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만났던 그 수넴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귀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원으로 하면 이스와 게돌라라는 표현인데 귀한으로 번역된 형용사 가돌, 이 말은 크다 뭐 이런 뜻이고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그다음에 부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 그녀는 그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녀의 인품, 또 그녀의 신앙심, 어떤 그녀의 그런 모든 부분이 아마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을을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해서 엘리사를 극진히 환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남편에게 청하여서 그 먼 거리를 오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쉬게 할 수 있는 방을 위해서 특별히 조그만한 다락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그곳에 들러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엘리사를 극진히 그것도 방을 만들면서까지 환대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아마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던 그러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수넴 여인의 집안은 그 동네에서 유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유명인을 모시는 것이 왜 우리 보통 어떤 유명인이 어느 마을이나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면 아마 가문의 영광이요 또 자기 집안에 가문의 어떤 큰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극진히 올 때마다 환대를 했을까요? 9절에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다시 말해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환대하였다. 존경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에 대한 이런 수넴 여인의 인식,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 그리고 그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환대했던 그녀의 삶,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르게 보면 그녀의 신앙심의 어떤 표현, 또 신앙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어떤 면모를 대변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엘리사를 환대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무언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단지 그렇게 지극히 환대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녀가 정말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목사님을 지극히 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어떤 척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그렇게 지극히 환대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대의 배경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당시의 정서적인, 그 당시의 영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정황,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 생각, 영적 그 모든 정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알 신앙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가 살아 있었는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궁에서 역시 동일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평원, 수넴 마을이 있던 그 이스라엘 평원은 얼마나 비옥한 평야인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보면 탄성이 자아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평야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를 100m를 파도 돌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비옥한 평야입니다. 그런 비옥한 평야였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길까요? 풍요의 신, 농업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 가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누리고 하는 그 모든 희망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가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광야를 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가들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광야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할 리 만무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참신이요, 어느 것이 진리요, 어느 것이 생명인가 이전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욕망을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찾아갔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경이요, 풍토요, 사상이요,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넴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바알 신앙의 가장 풍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 신앙의 본산지였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가에 대해서 대결하였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이 약 40여 명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지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말은 뭘까요? 실은 엘리사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표현은 그 당시 젊은이들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변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한 조롱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실은 뭘까요? 사람들의 놀림거리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알신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일을 누구와 상의할까요? 바알 선지자들과 상의를 하겠죠. 그것이 그 당시 특별히 바알 신앙의 본산지였던 이스라엘 평야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놀림, 이러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수넴 여인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그를 환대했던 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은 뭘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환대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나 장군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나 수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 말이지요.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께서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어떠한 청원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그녀가 엘리사를 환대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가 이거나 또는 어떠한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마음의 그러한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것으로 볼 때 참 그 수넴 여인은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완고하게 거절하였지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혹시 이 가정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깊은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깊은 속 내막을 얘기하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들이 없다는 말은 딸들은 많은데 아들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남편이 늙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이 이후로도 자식이 태어날 가망이 전무하다. 예. 그렇다는 뜻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불임, 임신할 수 없는 모든 전적인 책임은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불임에는 단지 그냥 대가 끊겨진다, 가문이 단절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속에는 그러한 사회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그 속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듣고 지키면 따르는 복으로 성경은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집안의 모든 생명이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것이 없는가 회개한 일을 하지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자녀가 없는가 해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그 불임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그 다음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온갖 것을 다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부부는 영원한 불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남편은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 다른 여인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넴 여인도 그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이러한 깊은 결핍,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결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수넴 여인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특한 것은 그의 인생에, 그녀의 인생에 그러한 결핍이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낙담으로 빠지지 않고 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결핍으로 인해 그녀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던 것. 우리는 그렇게 수넴 여인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알 신앙이 팽배한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변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순전한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처럼 1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사가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을 수넴 여인은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릇다닐 쯤 해서 아마 나이로 치면 4살, 5살, 6살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귀여울 때에 재롱을 부리고 했던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격한 두통이 왔다는 뜻이겠지요. 그 두통을 호소하며 어머니의 무릎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죽는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이 당시에 그 계절로 보면 추수꾼들, 18절에 보면 추수꾼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르렀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수넴 지역에서는 옥수수 재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수수 재배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철일 수 있겠죠. 그때에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며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마 열사병이지 않았을까. 더위를 심각하게 먹어서, 그리고 심각한 두통을 호소했을 때 그 열사병의 정도가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그 아버지는 당장 응급조치를 해서 이 아이를 그늘에 누이고 머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몸을 식히고 해야 할 터인데, 아마 굉장히 그 추수 때가 바빴고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아버지는 감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의 상황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데려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이를 끌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아이를 들고 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아버지에게 왔을 때 이 아이의 상태는 움직일 수 없는 쓰러져 그런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가서 그 무릎에 한낮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그러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대 위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종과 함께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죠. 재촉하여 24km의 거리를 달려갑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은급이나 슬픔을 표현하지 않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드디어 이르렀을 때에 아이를 잃은 의미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수넴 여인은 아마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종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침상에 누이고 거기 위에 엎드려서 살렸던 아마 그 일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발을 안고 통곡하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달려갔던 그 이전의 수넴 여인과 상이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절규이지요.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던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의 죽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녀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을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일까요? 수넴 여인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애초에 아들을 얻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지요. 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그녀에게 닥쳤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정론의 문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아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일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나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해답을 찾고 찾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뜻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매우 차가운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섭리를 위해서는 인간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인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차가운 분, 냉혹한 분,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면 영원한 의리요, 하나님은 갑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순종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면 또한 얼마나 열심이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뭔가 다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얼마나 자기를 살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신앙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가진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속에 무감각, 무감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점점 잃어가지요. 애통함을 잃어갑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보다는 무엇이 빨리 자라는가 하면 판단이 더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러한 가정, 우리 자신이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다면 그 가정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는 얼마나 가슴 아픈 관계이겠습니까? 여하튼 수넴 여인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 닥쳤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의 죽음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뭘까요? 인간의 무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희생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네. 그러한 상실과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 가장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허락했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답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지식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신앙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무언가 선뜻 이전과는 다른, 선뜻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선뜻 와닿지 않는 그 장면들 속에서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뜻 이해되지 않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평소 엘리사에게 행하셨던, 엘리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엘리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장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괴로움을, 그 괴로움의 이유를 숨기시고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요. 아람 왕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엘리사 정도 사람이 되면 꿰뚫습니다. 누가 온다. 나아만이 왔을 때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 급박한 상황, 그 절절한 상황을 당해서 올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달려와서 발을 부여잡고 울 때에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엘리사는 재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러서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원래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한 10분쯤 한다고 그러지요.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만나서 온갖 것을 다 묻는다고 하지요. 하여튼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 것을 엘리사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 지팡이를 놓아서 되는 방법에 하나님은 아무런 효력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그렇게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간청합니다. 엘리사의 발목을 부여잡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함께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24km를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눈과 손을 자기의 입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손에 죽은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엎드려져서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에 뜨거운 기운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그 방을 서성거립니다. 마치 뭔가 두려워서 초조해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서성일 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서성이며 기도한 이후에 다시 죽은 있는 그 아이의 눈과 입과 팔 위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죠.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대는 것으로부터 아이를 살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너는 이 여인과 함께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로 달려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차가운 개입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 슬픔에, 그 아픔에, 그 죽음에 동참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던져 죽은 아이의 그 몸을 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를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말씀으로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만큼은 이 사건 속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그 슬픔에, 그 죽음에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 죽음에 자기 자신을 동참시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너의 죽음을 얼마나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넴 여인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믿음이 깊은 모습일까요? 원망조의 한탄, 내가 언제 달라드릴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그녀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바쁜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동행하기를 떼를 씁니다. 발목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미 그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주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살 생명을 맹세하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수넴 여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간청은 신앙이 없는 무례한 간청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팡이가 갔기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선지자의 행동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혹 그 아이가 죽었다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침묵하시고 그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엘리사야, 너는 가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라. 그녀의 간청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간청을 조장하시는 듯합니다. 왜요? 알려주지 않으시고 지팡이로도 능력을 나타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해도 적극적으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수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체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믿음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발목을 부여잡고 펑펑 울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체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엘리사의 그 24km의 다름질,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그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지만 친히 찾아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신 후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24km의 다름질은 또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굳이 5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이 땅 위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어찌 할 수 없는 깊은 상실로 인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나와 함께 있는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지팡이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종종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아니, 권사님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오열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통곡을 할 수 있는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상실, 그것은 당사자 외에는 결코 그 아픔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크면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지팡이를 올려놓아서 그 아픔을 수정해야만이 바른 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팡이를 올려놓고 싶을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24km의 엘리사의 다름질을 말입니다.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또는 그것이 더 신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니다. 달려가라. 직접 달려가라. 죽음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그곳에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그 절망에 내 자신을 일치시켜라. 그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관계를 상실해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상실한 공동체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엘리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달려가서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구역,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처럼 자신을 일치시키는 기도,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낮추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보 기도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각장애인 조각전에 다녀온 사람의 그 소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조각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빛이 한 줌도 없으면 시간이 지나서도 시야가 밝아지지 않더군요. 관람을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조각을 손으로 더듬어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더듬어도 도무지 형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만든 조각가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전시장을 나오니 전시장에 놓여있던 전시물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리고 소감을 적은 글들이 붙어 있었는데 소감문 하나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소감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아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아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고통과 힘든 것만 알았지 아이가 겪고 있는 어둠은 모르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모습만을 살피려고 했지 아이와 함께 어둠 속에 있은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글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파라칼레오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작은 곳에 그 척박한 그 작은 교회에 무려 5년간이나 말없이 겸손하게 그 지체들을 세웠던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4km를 달려가라고 하셨던 그 마음의 그 사랑의 표현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누가의 또 바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는 많은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는 구역에 속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구역이 또 내가 24km를 죽음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엘리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그렇게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휼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올려놓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곳에서 24km를 그렇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